시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달리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답 교도하겠습니다.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로 나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초는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아울러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주제의 중요성과 또 분량의 한계 때문에 오늘은 성령 세례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는 이 성령 세례 문제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신학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오순절 신학이 부흥을 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논쟁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두 번째 성령의 체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신학 노선과 그 다음에 중생과는 상관없이 두 번째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오순절 진영 이 두 가지 주장으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컨드 블레싱, 제2의 축복, 제2의 성령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오순절주의자들은 중생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오순절교회 주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신학에서는 믿은 이후에 소위 성령의 세라, 세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불세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성경을 근거로 이런 주장들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그 첫 번째 근거로 드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변화된 그 변화의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요. 예수를 추종하던 중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이런 예에 따라서 중생한 신자도 2차적인 성령 체험을 쫓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오순절 성령 체험이 우리도 행해야 되는,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불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성령의 세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제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그랬던 제자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나는 이제 뭐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던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많은 이적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신자들의 무력한 모습은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함으로 놀라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역시 우리들도 제2의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오순절 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을 받은 대로 우리도 성령으로 중생한 후에 2차적인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경험을 우리의 모델로 삼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존재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구속사적인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 사건 전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예를 든다고 하면 뭐 우리 안장님, 현장님이나 뭐 권사님들 8.15 해방 이전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8.15 해방 이전에는 어디에 지배를 받았습니까?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지요. 그 다음에 8.15 해방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15 광복 이전과 이후 이 두 시대의 지배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8.15 해방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해방된 이후에 새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속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사는 우리들이 성령 강림 사건 전후에 살았던 제자들의 모델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으니 우리들도 똑같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대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실존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를 영접한다 그런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오순절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는 거 아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특별히 서신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중요한 난제를 공부하거나 교리적인 어떤 문제를 정립할 때 사건 계시보다 설명 계시를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금방은 와닿지 않죠. 사건 계시라고 하면 사도행전과 같은 이런 책,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사건 계시입니다. 설명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건을 들어 설명을 하는 서신서와 같은 그런 책이 설명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계시인 이 사도행전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신서는 사건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 계시는 설명 계시의 빛 아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신서는 제껴버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바로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 때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창세기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보면서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고 이 문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 중생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명령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고 하면 어디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신서에 마땅히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눈 닦고 읽어봐도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험은 자신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 자신이 경험한 성령 체험에 대한 어떤 암시, 나도 이런 경험들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경험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죠? 그런데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라, 근신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 1, 2, 3서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전체는 성령 세례를 뭐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가장 윤리적인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서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성령 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데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못 받아서 그처럼 육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비의 아내를 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가르쳐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또다시 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 하는 이야기는 위로부터 뭐 불이 이렇게 갑자기 뭐 번쩍하고 주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거역하여 살면 성령이 거하신다는 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면 성령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늘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본성대로 결정하고 행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을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혜가 뭔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성적으로 행했던 이전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했을 어떤 일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어지고 행하는 이런 일들이 신자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 핵심은 예수 믿을 때 받는 물세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을 때 받는 그 세례 말이죠. 그죠?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세례. 이 물세례와 그 이후에 또 받는 성령 세례를 구분합니다.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또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요한의 말처럼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의 불세례를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물세례는 앞으로 임박할 메시아의 구원에 대비한 죄사함을 위해 표현하는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살펴봤지만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그런 세례로서 이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 그 신앙과 함께 즉시로 물세례를 주는 것을 보는데 그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고 있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가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도중에 성경을 읽었지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몰랐을 때 빌립이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하니까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닫겠는가. 그랬을 때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세례받기를 왜 주저하겠는가? 그래서 바로 내려가지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해요? 물세례를 받을 때 물론 꼭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참된 신앙 고백, 분명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없는 상황 가운데 물 세례를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진중 세례라 그래가지고 그냥 군목들이 수백 명씩 그냥 앉혀놓고 세례를 베풀고 군목으로 파송받은 이분이 이번에 5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 실적으로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세례를 베풀어 놨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비슷해요. 세례 문답할 때 문답에서 떨어진 분 계십니까 여기? 문답에서 떨어진 분 없습니다. 대답을 잘 못하면 예수님 구원하면 되게 그냥 다 맞습니다. 그 세례를 그냥 베풀어 버린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물세례와 불세례의 괴리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도리를 잘 가리켜야 됩니다. 급작스럽게 그냥 막 복음 전해가지고 무조건 세례 주고 이렇게 하면 성도로서 잘 자라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주의자들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함으로 그 삶이 획기적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 놀라운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니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있죠. 자, 그러면 신자들이 무력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변화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임한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성령이 이미 신자 안에 내주하고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신자의 삶의 내적인 원리는 성령을 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다시 받는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멈추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성령을 온전히 순종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다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2의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소멸되어졌던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에 두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논쟁을 벌일 때마다 늘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이 이 두 구절인데 하나는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성 전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전도자 빌립이 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남녀가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누구를 보내는가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 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자 여기 봐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빌립이 전도한 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다가 그죠? 빌립이 전도한 후에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근거로 회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하고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난 다음에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과도기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독특하고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는 사람, 오순절 강림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면 크게 확대한다고 하면 우리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성령의 배경을 알면 이제 풀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어디에도 나타난가 하면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과의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도 나타나죠.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거느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반목의 관계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서 망해버리고 말았지요. 이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가 버리고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 버리고 그 사마리아에다가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았던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주시켜 놓았습니다. 잡다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모두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 이방 종교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종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합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이런 데 보면 뭐 이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런 혼합주의를 추종해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읽었고 그 다음에 주전 한 400년경에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죠. 바로 그 그리심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늘 반목하는 관계로 평행선을 그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 가운데 사마리아에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이 성령이 임했다.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 파와 사마리아파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입이다, 가짜다, 뭐 이렇게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자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참 잘됐다 이렇게 하고 끝을 냅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받은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었는지 그것을, 그 여부를 보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또다시 성례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성례 세례를 보류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파견되었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구약의 전통 위에 하나가 되는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연장이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불이 이렇게 나는데 산불에 예를 들어서 불이 여기 탄현동에서 붙었다 해서 일산동까지 넘어갔다라고 하면 일산동에 붙긴 붙었지만 그 불이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된 불이에요? 탄현동에서부터 시작된 불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던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날 이미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강림 사건의 확장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순서를 가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이방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스데반은 죽고 빌립이 나서게 되고,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후로는 어떤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이런 식으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이 사도행전 8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는 성령을 받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구속사역의 그 순서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기록해 놓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순절 주의자들이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묻는 거 아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이렇게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에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은 바로 이 사건을 근거로 자 봐라 이들이 이미 믿었던 사람이 아닌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런데 이들이 믿었는데 뭐예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아서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당신들도 성령 세례 다시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가만 살펴보면 이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은 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요한의 제자였던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완성하신 그 구속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수를 하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오순절주의자들의 제2의 성령 강림,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개혁교회 입장은 무엇인가? 개혁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는 회심과 동시에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회심과 동시에 성령 세례는 이미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세례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믿을 때 처음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물론 믿고 난 다음에도 경험하는 은혜이긴 하지만요. 따라서 성령의 세례는 2차적인 은혜가 아니라 시초적인 은혜, 처음부터 받는 은혜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받는 은혜가 아니라 믿을 때 그 초기부터 받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신서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혁교에서 주장하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박형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개혁교에서는 성령 세례는 개종 시에 즉 회심할 때 단번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한 번의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성세례 이후에 되풀이하는 체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되풀이 되는 은혜의 체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회개를 통해서 이 충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늘 무기력하고 늘 그냥 그런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규모도 없고 뭐 맺고 끊는 것도 없고 흐리멍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저 성격의 문제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본성까지 바뀌어지고 성격까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와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라서 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헐적인 성령 충만만 받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일어서 보려고 하다가 자빠지고 일어서 보려고 하다가 자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과 공급, 성령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그 당장 열매 맺는 것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물 주고 거름 주고 북돋아 주고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혁교회 입장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령 체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적용상에 있어서 신자들이 좀 오해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인 거 아니까 뭐 성령의 어떤 충만을 위해서 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의 정도를 이탈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정도입니다. 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에게 져서 구습을 쫓으니까 악한 죄된 본성을 쫓아 이전에 지나간 그 악습들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이런 삶 가운데서 영적인 삶을 사는 일들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실패하고 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요. 공고하거든요. 그렇게 살아봐도 본성대로 막 살아봐도요. 그것을 행할 때는 짜릿한 기쁨이 있어도 조금 지나면 편치 못한 거예요. 늘 심령이 공고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맨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 삶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또 안주하지요. 긴장감과 도전의식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부도수표가 남발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삶의 긴장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무엇도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그 죄도 지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순절 성령론이 교리적인 면에서는 비성경적인 것이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커요. 효과가 크니까 장로교에서도 오순절적인 성령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예배 마치고 갈 때 머리 붙들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말이죠. 좀 뜨겁게 좀 쭉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면 좀 불도 좀 확 이렇게 타오는 것 같고 뭐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개신교 성령리 오순절의 것보다 사실은 아주 긴급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론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무력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장로교에서 말하는 개혁주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데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자꾸 살지 못하고 성령을 자꾸 거스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성령 세례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무기력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제2의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오순절 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당하게 변론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비난하는 오순절 주의자들과 똑같은 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리적으로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며 만족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내가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고 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요, 지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요, 또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아오니,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늘 언제까지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며